오늘 메시지 사도행전 9장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이끄는 감격. 그래서 우리가 감격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후 예배 때, 지금 오후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귀한 전도자 정갑숙 목사님 오셨거든요. 참, 사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우리 시스템상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중에 가능하면 또 들어보시고, 말씀 이제 영상하고 음성하고 나올 거니까, 들으시면서 은혜를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목사님은, 이제 헌신예배 강사로 추천도 사실 제가 했는데, 대학, 선교국에서부터 대학 사역 잘 이제 최고로 응답을 잘 받으시면서 모델적으로 하셨던 전도자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현장 사역하시면서 미션홈에서 또 여제자들을 키우고 계시고 직접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중요한 많은 사역하시는 가운데 특히 매주 요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S 목사님 그 비국의 S 목사님 양육하셨던 그 전도자가 또 정갑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고, S 목사님 비자 안 나와서 못 오실 걸로 생각했는데 한국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뵈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계속 합니다. 대회 때 이제 참석하려고 가족과 함께 다 들어오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좀 사실은 좀 들으면 너무 좋죠. 뭐 여러분들하고도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면 생명 걸고 전도 운동 하잖아요. 이 무슬림 국가에서. 이러니까 무슬림들이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누명 쓰고 감옥 갔다가 한 3년 만에 겨우 이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 죄가 없는데 3년 만에 되게 많은 고문 겪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겨우 이제 풀려나셨어요. 죄가 있어요. 뭐 계속 잡아두고 있지. 그런 가운데 핍박이 너무 심하죠. 뭐 암살 뭐 이런 살해하겠다 이런 예고도 많이 나오고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S 목사님 한국 들어오신 사진을 봤는데 절대 밖으로 보여주지 마라. 퍼뜨리지 말고 여러분만 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위험한 현장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가문에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내용 아시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무슬림 가문에서 너는 더 이상 그 우리 자식이라고 하지, 내 자식이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서 쫓아냈어요. 호적에서 팠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뭐 모든 지역 다 전도하는데 그 지역에만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내 눈앞에서 다시 나타나지 마라 이랬거든.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면, 밤에 가가지고 멀리서 보고 조용히 돌아오고 이런다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성을, 호적에서 팠기 때문에 성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성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류로 붙였다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 이름이 무슨 류, 에스더 류 이렇게 돼 있다니까. 전도자의 성을 붙여가지고. 너무 사실 감사하고 눈물 나고 그래요. 그분을 이제 양육하셨던 목사님이 우리 정갑순 목사님이거든. 사실 올라가서 다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따로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전부를 이끄는 감격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오전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후대에게 말씀을 주셨죠. 마땅한 길입니다. 당연한 길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반드시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계속 후대에 대해서 강조하죠.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복음만이 필요한지 이유를 분명하게 전달해라.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재앙 왔잖아요. 재앙 올 수밖에 없죠. 이 재앙 막을 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 붙잡아라는 거예요. 복음편지 4과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얘기하죠. 핵심이 뭐냐? 다른 종교가 나쁘다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가르침이 부족하다 뭐 그런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가 좋고 저 종교가 나쁘고 뭐 과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다 해도 절대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 가르침, 모든 지식, 철학, 과학, 학문 다 동원해도 모든 선행 다 해도 인간에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닥쳐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종교가 뭐가 좋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지구가 이 복음 한 가지 몰라서 실제 멸망, 재앙, 재난, 고통, 고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사람들을 빼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우리가 왜 욕먹어가면서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이단 누명 써가면서 전도합니까? 그것 아니면 그 한 가지 이유 아니면 왜 더운 데 나가가지고 현장 간다고 전도한다고 고생합니까? 왜 내 돈 쓰고 가가지고 고생합니까? 이 땅에 오는 저주 재앙 막을 유일한 길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재앙 막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서밋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후대를 서밋으로, 여러분이 서밋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밋으로 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세계복음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더럽게 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잖아요. 이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속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서밋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눈치채고 하나님께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서밋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서밋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눈치만 채라.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많은 것 바라지 않잖아요. 훈련 참석하라고요. 은혜 받으시라고요. 응답의 자리에 있으시라고. 예배 시간에 성공하시라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서밋으로 갈 건데 자꾸 내가 인본주의 있으니까, 자꾸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결국 불신자보다 노력 더 많이 못할 거잖아요. 불신자 엘리트 중에 성공자 중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빨리 눈치채고 결론 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서밋으로 갈 것이다. 99% 사람들이 몰려있는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한 것들 1% 보고 1%의 좁은 시장을 두고 레드오션을 두고 99%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거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하면서 싸우고 있다니까. 우리는 그것이 달리는 인생 아닙니다. 99% 버려진 황금어장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이거 향해서 가는 유일성의 사람이 서밋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부분이 오게 돼 있습니다. 눈치만 채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 만큼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날마다 복음 체험하세요. 예배 속에서 날마다 감동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지키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반드시, 나만의 성령 충만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게 삼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삼오늘 잘하는 우리 렘너트들 있죠. 여기에도 삼오늘 속에서 응답받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되는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포럼을 하세요. 그러면서 따라가요. 자꾸 따라가.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퍼져있지 말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3오늘 말고 3내일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돼요. 그리고 3 어제도 있다. 못한 건 밀려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나의 영적 시스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 운동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다락방. 다락방 하든지 받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그쪽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지교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지교회 참석하든지. 그래서 제가 청년 지교회 시스템, 우리 야간 지교회 시스템 셋업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야간 지교회에서 시간 오버해가지고 안 하려고 해요. 시간 길게 안 하려고. 여러분 얼마 바쁩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뭐 붙잡고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모든 지교회 30분으로 끝내요. 모든 지교회 모임 30분 안에 다 끝내.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강단에서 메시지 다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메시지 확인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것 할 수 있는 딱 30분 일주일에 만들어서 지교회 운동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영적인 힘을 충전할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지역마다 응답 받게 되시고 현장마다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일에 능숙하게 되도록. 복음 안에서 이것 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 기능이 살아나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비천한 자에게 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복지전도. 근데 우리가 정말 파고들어야 되는 현장이 서밋 현장이에요. 많은 버려져 있는 현장, 여기는 사실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서밋 현장이 완전 버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독교는 약자의 편을 드는 종교, 이렇게 착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독교, 예수님이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약한 자들 편 드셨지. 그럼 강한 자 편은 안 드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약하냐 강하냐, 이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이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에요. 복음 필요하냐 아니냐. 근데 복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현장 들어가가지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살려야 돼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살려내야 돼요. 다 파고들어야 된다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 들어있다고요.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서밋 전도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서밋들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서밋 살리러 들어가는 전도운동 할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사실 어른들 보고 40대고 50대고 한 분들을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서밋 들어가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시간이 늦다니까.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아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형을 살리러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호우하면서 세레모니 준비해가지고 축구 오늘부터 공차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호날두 옆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갑자기 제가 마르세유 턴을 하면서 돌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렘넌트란 말이에요. 축구선수 살릴, 축구 현장을 살릴 축구선수 랩런트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야 돼요. 5살, 6살 이때부터 준비되어야 되잖아. 서밋으로 갈 준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내가 왕 앞에, 내가 바로 앞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랩런트 시기의 생명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올인하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담아라. 이것을 입에 둬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화답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답하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고 대화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그만큼 쌓여있고 정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죠. 그래서 이 훈련에 여러분을 올인하셔야 됩니다. 여름 훈련 스케줄에 올인해서 들어가세요. 훈련의 응답의 자리가 있다. 반드시 그 속으로 쭉 들어가요. 빼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뭔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까?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응답하실 건데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잖아요.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응답의 자리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주역으로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근본부터 뒤집어야 되거든요. 내 속에 들어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 아닌 것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면 알잖아요. 우리 속에 복음 아닌 상처, 복음 아닌 영적 문제가 너무 깊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거 치유하는 때부터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바울에게 쌓여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 아닌 틀린 것으로 되어 있었던 각인뿌리 체질. 사실은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엄청 달려갔고 실제 노력했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동기를 보니까 상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실체를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보다 노력하고 모든 사람보다 성실히 해가지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진짜 모습은 영적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 속에 있었던 진짜 모습입니다. 사울이란 이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라는 이 사람, 뭐 속에 있었냐? 심각한 상처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서 갈등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눈을 들어서 엘리트 속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엘리트들, 많은 성공자들, 사실은 진짜로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 바울이 어느 정도 엘리트였고 성공자였냐?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 핏줄이 섞이지 않았어요. 아주 순수한 혈통, 깨끗한 혈통, 고귀한 혈통. 옛날식으로 귀족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이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굉장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특권계층이란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아요.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게 2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갑자기 끌려가면 구금돼가지고 막 처맞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쥐도새도 모르게 죽고 이런 게 그 시대였는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합법 그 합리적인 권리들이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 그래서 그 라틴어식 이름이죠. 파울루스. 그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개명을 한 게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바울 해야지. 뭐 이렇게 개명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가지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 좀 메시지를 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거든. 이래서 잘 모르니까 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말 뜻은 큰 자다 이런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내가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 작은 자구나. 겸손해가지고 이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냥 이 부분은 라틴어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이 바뀐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울자 돌림이니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인데 로마식으로는 파울루스예요. 근데 파울루스라고 하지 않고 영어식으로 폴, 우리말로는 바울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글자 돌림 아닙니다. 같은 단어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바울이라고 나중에 쓰느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 현장을 벗어나가지고 로마 살리러, 이방세계 살리러 들어가니까 통용되는 이름이 달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리핀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식으로 내 이름 발음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 남현 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you can call me just Elis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불러라고 영어식 이름 지어가지고 전달해주거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파울루스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현장을 벗어나서 이방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얘기가 조금 센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 계층이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지만 뭐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다소라는 동네는 타르수스라는 이 동네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3대 문학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다소 이 세 도시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도시였어요.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자라면서 뭘 배웠느냐? 문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법학을 배웠습니다.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다 안 써도 돼. 공부 많이 했다고. 수사학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는데 왜냐하면 토론을 모든 일을 토론으로 했거든요. 토론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리스 뭐 이렇게 얘기 보면 소크라테스 맨날 돌아다니면서 토론 배틀 뜨고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이 막 무식한 놈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 걸거든. 소크라테스 책 보셨어요? 제가 소크라테스 책을 이제 처음 봤을 때 딱 드는 생각 이놈은 미친놈이 틀림없다라는 거였어. 정신병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는 사실 네가 바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뭐 이런데 기분 나쁘지. 내가 왜 바본데 뭐 야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뭐 그러니까 가만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박박 긁고 있으니 본인도 표현했어. 나는 아테네 등에다 목이라는 말이지 이래가지고 싹싹 막 이래가지고 가려워 뭐 따가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 아테네인들을 졸지 않도록 긁어주겠다 뭐 본인의 천명이래.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였잖아. 죄가 없는데. 소크라테스 잘못한 거 없는데 열받아서 이제 누명 쓰고 죽었어요. 사형당했잖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또 말하다 갔지.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수사학이었어요. 말을 꾸미는 능력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철학, 문학, 법학 이런 것들 다 배웠습니다. 이런 게 활용되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학자거든요. 유대인 대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하면서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완전 통달했어요. 구약 성경 외울 정도로 통달했어요. 이 정도 엘리트였어요. 어느 정도 엘리트였냐? 4개 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4개국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는 게 아람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현장에서는 그 표준어가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였거든요. 근데 아람어를 가지고 대화를 일상적으로 하면서 고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헬라어와 라틴어 이 네 가지만 해도 벌써 다 할 수 있죠. 그러는 가운데 여섯 번째로 이분이 어느 정도 또 힘이 있었냐면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죠. 산헤드린이라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 국회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종교 재판 같은 것도 하고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여기에 회원이었다라는 것은 최소한 30살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바울이 아마 거의 최연소로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 촉망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0세 이상이어야 되고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어봐야 이제 자비로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바울도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산헤드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가편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산헤드린 회원이 아니면은 이 사람 죽이자 이런 종교 재판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사도들을 주의 제자를 죽일 때 스데반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그 조건상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 확실한 건 바울이 전도할 때는 혼자 사셨습니다. 아마도 그 부인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혼당했든지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다 이단이거든. 축출당했을 가문에서 축출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이외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개인적인 바울의 사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많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엄청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껍데기잖아요. 되게 많은 거 제가 왜 적을 필요 없다고 했냐면은 여러분에게 인폼하는 거지. 이거는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몰랐을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인폼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야. 다 껍데기니까. 사실은 어느 그 사람의 진짜 상태는 뭐였냐. 이 사울의 진짜 모습은 심각한 갈등과 문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방귀에 휩싸여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오늘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이렇게 막 기세등등했던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된다. 바퀴벌레 같은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없애야 된다.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 정도. 이런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자기 속에 뭔가 공허함이 있고 이 공허함을 숨기려고 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리적으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학문, 이 모든 권력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간에게 오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오는 진짜 문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자기를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학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대통령이 자살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러니까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이 알고 보니까 전부 종교였던 거예요. 율법과 종교로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학문과 지성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해결을 못합니다. 성공을 가지고 해결을 못합니다. 왜냐? 이건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해. 선행을 한다? 영적인 세력이 없어집니까? 선행을 한다? 모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자선을 많이 해가지고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한다? 빌 게이츠처럼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백억 달러를 기부를 한다? 영적 문제는 못 이깁니다. 영적인 저주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주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못 막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데 사람에게 실제로 재앙과 저주를 갖다주고 가문이 계속 실패하도록 만들고 사고가 계속 터지도록 만들고 우울증에 시달리도록 만들고 공허함에 시달리도록 만들고 자꾸만 자살 충동 느끼도록 만들고 자꾸만 여러 가지로 공포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불안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귀신 자꾸 보이도록 만들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고 못 막습니다. 그 어떤 지성을 가지고,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어떤 돈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람의 실제 상태는 뭐냐면은 실제 신앙생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는 공허 상태. 요 사람들 현장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의 진짜 상태는 공허입니다. 허무해요. 딱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되게 열심히 합니다. 뭔가 자기에게 오는 그 공허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놈들은 타락합니다. 심각하게 타락해요. 그래서 막 저는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제가 하룻밤에 술집에서 얼마 쓰는지 이런 거 감도 가문도 못 잡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룻밤에 술집에서 수백만 원 쓴다? 이것도 사실은 웃기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자기들 수백만 원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 쓸 수도 있지. 저는 막 수천만 원 하면 되게 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 래퍼들 보면은 자기들 막 이렇게 막 그 슈퍼카 쌓아놓고 있잖아 주차장에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막 색깔별로 슈퍼카 종류별로 다 갖고 있다니까 행복하냐? 그게 허무의 특징이에요. 슈퍼카 10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10사람으로 분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탈 수 있는 차는 하루에 한 대밖에 없다니까. 만화가 한 명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좀 그 똑똑한 분이거든. 그래서 그 이제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딱 결심해가지고 올린 거야. 사이트에 올렸어. 벤츠 팝니다. 만 키로도 안 탔다. 판다. 좋다. 상태 굉장히 좋으니까 그 막 살 사람 연락해라 이러면서 나한테는 필요 없더라. 있어봐야 허세일 뿐이다. 사람들은 허세 부리고 있는 거야, 전부. 이분은 자기 생각하는데, 내가 그 자기가 살면서 박스카 하나 막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뭐 할 거 하고 다 쓸 거 쓰고 다 한다. 근데 벤츠를 타야만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현장 상태라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허무와 공허 속에 내가 아무리 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장 상태입니다. 요걸 봐야 돼요. 그런데 있죠. 한 가지 더 그러나가 들어가요. 이런 엘리트였고 성공자였는데 사실은 그러나 문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나 뭐였느냐? 뭐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비해 두신 세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명자였다. 영세전에 준비된 사람. 이게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사울이요, 생명 걸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거든요. 스데반 그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스데반 순교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메섹 가가지고, 다메섹이 완전 다른 동네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교회 핍박하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죄인인 나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멸망당할 마땅한 나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교회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교회 핍박의 원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도록 만든 원흉이에요. 원수 그 자체라니까? 근데 그 원수되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직접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뭘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 저 인간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같이 모자란 인간에게, 나같이 죄인인 인간에게, 나같이 완전히 허물 많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능성이 없고 가망도 없고 죽어가 마땅한, 벌받아야 마땅한, 지옥 가야 마땅한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뭡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셔. 찾아가가지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니까. 이 사람 네 나한테 왜 저주하면서 부인했냐. 아무리 부인해도 그렇지 저주는 오바잖아.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막 그 김경수 목사님 어제 그 수도권 팀장 훈련하는데 얘기하시던데 나 같으면 싸대기 세 번 때리고 시작했을 거다. 세 번 부인했지. 한 번에 한 대씩이다. 이래가지고 때려. 주님이 그렇게 안 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베드로 찾아가시고 뭐부터 하셨느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밥부터 먹이셨다. 왜냐 밤새 고기 잡느라고 피곤했거든. 배고프거든. 야, 막 주님 딱 오니까 주님이시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첨벙첨벙 해가지고 막 배 노져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늦는 것 같으니까 에레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러면서 막 첨벙첨벙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해서 갔다니까. 얼마나 차이 났겠어요. 근데 그 정도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갔지만 할 말이 없네. 주님 부인했잖아. 얼마 쪽팔리겠어요. 이래가지고 쭈뼛쭈뼛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 하냐면 배고프지. 밥 먹자. 내가 다 해놨다. 이러면 생선 딱 구워가지고 주시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거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아, 바울이 질문하죠.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와가지고 사울을 막 사울하고 동료들을 비추는데 사울이 눈 멀어가지고 말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누구냐? 무슨 일이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한 예수님 말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자기의 전 인생을 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핍박자로 평생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에 걸었는데 지금까지 내 전 인생 기독교인들 무너뜨린 데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신, 내 앞에 나타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것 아무리 살아도 해답 없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답 없었는데 내 속에 진짜 있었던 건 사실은 갈등이었고 사실은 영적 문제였고 사실은 상처였는데 그 공허함, 그 허무한 문제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생 전부를 걸고 질문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답 다 난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버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주님이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두 발로 서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 백성을 전 세계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기 위함이다. 죄사함과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무슨 말입니까? 죄사하는 제사장 문제. 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기업을 회복하도록 하는 선지자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참 왕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까지 내가 핍박해왔던 그 예수였다는 사실.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것 깨닫는 순간 끝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살린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에 답을 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 중에 두목인 나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내가 용서만 받아도 어떤 대가를 다 치러도 모자랄 것인데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나는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이게 발견되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감격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것이 되어서 살아났어요. 주님 만나는 순간. 이 체험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체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신비주의하는 인간들처럼 뭔가 막 몸에 감각이 와가지고 온몸에 찌릿찌릿해가지고 전기통하는 것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정 통해서 체험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뭐 안 보인다. 그게 정상이에요. 뭐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 이러면 특별히 이상한 좀 사람의 상태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내 운명이 변화되어 버렸다라는 체험 감사,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 만나죠. 예비되어 있는 전도자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팀 사역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완전 확립돼요. 아,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구나. 발견되죠. 어떻게 됩니까?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기의 천명이 발견된 겁니다. 팀 사역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 메시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메시지 안 하냐 이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구나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많이 훈련돼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받자마자 사울이 복음 받자마자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9장 20절에서 22절 딱 눈 뜨고 나서 밝아지고 강건해지고 나니까 바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이제 발견했다. 내가 핍박했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건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충격받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고 깊이 묵상하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묵상하고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현장 바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아라비아 땅으로 가가지고요. 아라비아 땅은 아마도 멀리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 다메섹 옆에 광야로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메섹 근처에 있는 여기에 가가지고 뭘 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 다메섹 땅으로 그 아라비아 땅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확인해봤다. 구약성경 자기 외우고 있잖아요. 그 구약성경에 말씀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맞아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나를 치유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니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답이 나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배설물에 불과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발견된 거예요. 이 정도 결론이 나는 게 치유입니다. 그때부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혼자서 전도 체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현장 변화시키는 전도 계속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누구도 봐주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되게 웃기는 게 요즘 핵심 가면은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를 한다는 말이지. 자꾸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하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막 하고 막 있어요. 어디서 봤지 몰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막 뭐 엊그저께 얘기를 들었더니 그 다락방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막 목사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랩런트하고 친구가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그 이남현 목사님하고 다락방 한다 그랬더니 그분하고 어떻게 다락방을 뭐 이랬다는 거야. 그냥 내가 너무 웃기더라고. 내가 뭔 그런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듣보잡인데. 그러니까 진짜 너무 희한해가지고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저는 한가한 사람이니까 찾아오셔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뭘 다락방을 해달라고 하든지 팀삭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밥을 사내라고 하든지 다 괜찮으니까 저는 뭐 특별한 계층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하여튼 웃기더라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뭐 아는 척하고 막 어제 수도권 팀장 훈련 WRC 수도권 팀장 훈련 하는데 저는 이제 네 번째 순서를 맡았거든. 지역에 우리 수도권에 다섯 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 다섯 지역을 나눠가지고 수도권 다섯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팀장 관리를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강남로에하고 경기 동남로에 이쪽을 이 파트를 담당해요. 매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섯 명이 각자 하나씩 순서 맡아가지고 하고 저는 이제 인폼 하는 거예요. 지침, 팀장의 지침. 뭘 해야 된다. 이거 인폼을 하는데 제 앞에 순서가 이은성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분도 참 재밌잖아요. 이은성 목사님이. 근데 이은성 목사님이 막 재밌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는 제 뒤에 바로 다음 순서를 맡으실 목사님이 하실 건데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고 너무 대박입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황당하지.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고 진짜 이분 얘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막 작년에 들었는데 딱딱한 얘기를 가지고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막 너무 감동받았다면서 막 올해는 자기는 막 그 녹음을 해놓지 못해서 아쉬워가지고 올해는 꼭 녹음을 하려고 한다. 우울할 때 들으려고 막 이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사람들 기대치가 얼마나 높아져. 원래 기대가 안 돼야 가가지고 뭐 대충 뭐 피식피식 하는 얘기들을 할 건데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막 딱 서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그래서 그 막 저는 그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엄격 근엄 진지로 무장한 진지충 그 자체니까 노잼이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하고 했는데 현장 얘기만 좀 했는데 애들이 웃더라고. 그건 참 다행이더라. 분위기 너무 좋았어. 막 이래가지고 진짜 그걸 녹음을 했어. 그래서 팀장부 카톡방에 올렸다니까. 저는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니고 뭐 지금도 유명하지 않고 지금도 사람들 저를 잘 모르는데 전혀 그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낙심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주는 게 더 재밌더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일찍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일찍 유명해지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렘넌트 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 앞에 자주 선다? 이거는 본인한테 손해될 수 있어.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현장 전도 운동하세요. 그게 쌓이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요. 세계 살리는 자리에 여러분을 서게 만들어요. 저는 저를 알리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하고요. 저는 참사랑교회에 있게 된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원래 저는 체질이 좀 막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고 싶어하는 체질이었거든.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좋았어요. 어릴 때 원래.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삼수를 시키고 참사랑교회에 있게 만들어가지고 딱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완전 비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은혜였어요. 내 체질을 치유하는 시간이더라고. 아,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진짜 손해구나. 이게 딱 생각 들더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전도운동 하는 게 너무 멋있는 일이구나. 이게 그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더 말 안 하고 일부러 더 표시 안 내고 일부러 더 사람들 모르는 대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현장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뭐 큰 걸 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 이름 없는 제자로 들어가서 현장을 살릴 것이다.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최소 8년 최대 10년 전도 운동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계속 얘기하시면. 드디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는 시간표가 옵니다. 안디옥교에서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아, 바울 목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사역해주면 좋겠다. 사도행전 19장, 아, 11장 19절, 26절, 30절까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과거에 준비했던 요것들 있죠. 모든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영적 문제, 갈등, 상처까지 전부 응답을 위한, 전도를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발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있죠. 지금까지 준비해 왔었던 모든 것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헛된 게 없어요. 렘넌트는, 전도자는 헛된 게 없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과거에 단 한 가지도 헛된 게 없었다는 게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완벽하게 써나가고 계시는 것이 발견될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에게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까? 상처되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뭔가 왕따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내 몸에 뭔가 뭐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뭔가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었던 뭔가 강함이 있습니까? 내게 있었던 뭔가 준비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발판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바울이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뭘 찾아내야 되느냐? 나의 스토리를 찾아내야 돼요. 찬송가 288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 나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주님 찬송할 것이다.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나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 복음 붙잡으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래 참으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구나. 이것을 간증하는 나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평생 감사로 나와줘야 돼요. 바울은 감사했어요. 엄청난 문제, 위기, 핍박 당했습니다. 수많은 환난 당했습니다. 너무 많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바울 속에 있는 감사를. 바울이 세 가지 감사했다. 유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뭘 감사했습니까? 내가 복음 받은 것이 감사하다. 나 같은 인간이 복음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나 같은 인간이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 더 감사한 거는 내가 나 같은 인간이 감히 전도자로서 핍박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환난, 어떤 핍박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핍박이 왔을 때 다른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요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주님 만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내가 주님을 만나셨다. 핍박자들 앞에서 그거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거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잘 변명해가지고 여기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겠다.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핍박 빠져나야 되겠다.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이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그걸 보고 지난번 우리 헌신예배 때 주셨잖아요. 나의 다메섹 스토리요. 이걸 여러분이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종교생활을 했던 거 히스토리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없어가지고 갈등하고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겪고 있었던 것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 운동하게 됐는지, 어쩌다가 유광수 목사님 만나게 됐는지,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끌려가가지고 류 목사님 메시지 듣게 됐는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원색 복음 속에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에 영원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이거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자다가도 눈 뜨면 감사하다.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그래요. 평생 이것이 우리를 이끕니다. 요 감사가 있다. 이 감격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평생 달려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걸 찾아내세요. 내가 합숙훈련 때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복음에 집중하다가 내가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 복음 집중하는 대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H. 비커스테스라는 분이 바울의 이 사건을 두고 시를 썼는데요. 사실은 시라기보다는 기도문 비슷한 건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깊고도 높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원수를 이방인의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유한한 것을 떠나 영원한 것을 전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 지칠 줄 모르고 산 넘고 물 건너 다녔습니다. 평생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한 주간 그리고 평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원색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가 이단 누명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핍박을 조금 당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감히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가졌던 나의 복음, 나의 간증, 나의 스토리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스토리 속에서 나의 생이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평생에 쓰임받는 응답의 증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